이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18일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날 오전 10시 15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 ICBM 한 발을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비행거리는 약 1000km, 고도는 약 6100km, 속도 약 마하 22로 탐지됐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김승겸 합참의장과 폴 라케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이 상황을 긴밀히 공유했으며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방위 태세를 더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18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레드 프라이스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북한의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상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인접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나아가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위협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불안정한 미사일 시험 발사에 필요한 기술과 물자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언급하며 이번 행동은 모든 국가가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한편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참여하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공학은 철통 같다고 밝혔습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18일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박진 장관이 이날 오후 하야시 외무상과 통화를 갖고 북한 ICBM 발사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외무장관은 올해 전례 없는 빈도와 방식의 도발을 감행해온 북한이 또다시 ICBM을 발사해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착탄시킨 것은 양국뿐 아니라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이 거듭될수록 한미일 안보협력은 더 강화된다고 밝히며 이는 북한 스스로의 안보를 저해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조속히 모든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로 촉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18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태국 방콕에서 미국은 자랑스러운 태평양의 힘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이 인도태평양에 지속적인 경제적 결속을 하고 있고 이는 몇 년이 아니라 수십 년 그리고 여러 세대에 걸쳐 보여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에서 미국보다 더 좋은 경제적 파트너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해리스 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에 잠시 연설 시작을 미루고 일본과 한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뻔뻔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또 영내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고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킨다며 북한의 불법적인 추가 불안정 행위를 멈추도록 우리는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바이든 행정부는 17일 모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언론인 자말 카쇼기 암살에 대한 소송과 관련 법적 면책특권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이날 오후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빈살만 왕세자는 사우디 국가의 현직 수반으로 국제관습법상 국가원수 면책특권이 적용된다는 것이 행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지난 9월 사우디 국왕으로부터 총리로 지명돼 사실상 사우디의 실권자로 통합니다. 다만 미 국무부는 별도의 서한에서 오랫동안 확립된 국제관습법 원칙에 따라 내린 법적 결정일 뿐이라며 현재 소송 본안과 관련 어떠한 견해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극악무도한 자말 카쇼기 암살을 명백히 비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빈살만 왕세자 배후에 대한 의혹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카쇼기의 약혼자였던 하티제 젠기즈는 트위터에 오늘 자말은 또 한 번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정부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최종 결정은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하게 됩니다. 한편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은 카쇼기 암살에 대한 책임 규명과 관련한 그동안의 기조를 뒤집는 것으로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미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박승혁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18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 17형을 시험 발사해 정상 비행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이에 대응해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북한 이동발사대 모의 표적 타격 훈련에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이 영내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과 일본 등 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여전히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함남은 오전부터 함북은 저녁에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9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1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도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 17형을 시험 발사해 정상 비행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은 북한의 대형 도발을 규탄하면서 국제사회와의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8일 오전 10시 15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한 발을 동해상으로 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1000km, 고도 약 6100km, 속도는 음속의 22배인 마하 22 정도로 탐지됐습니다. 합참은 이 같은 재원으로 미루어 이번 미사일을 ICBM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당국은 북한 미사일이 오전 11시 23분께 홋카이도 오시마 서쪽 약 200km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비행시간은 68분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북한은 지난 3일에도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2단 분리 후 정상 비행에 실패했는데 보름 만에 다시 같은 기종을 고각으로 시험 발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핵미사일 전문가 이춘근 박사는 고도가 6100km까지 상승했다면 정상각도인 30도에서 45도로 발사했을 경우 사거리가 15000km 정도로 추산된다며 1단 엔진 노즐이 4개짜리인 화성 17형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 사거리가 나오려면은 추력이 굉장히 좋아야 되니까 1단에서는 노즐 4개짜리 클러스터링 된 엔진을 사용을 하고 2단도 역시 노즐 하나나 됐건 2개가 됐건 상당히 강력하고 오래 연소되는 그런 엔진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이 박사는 이 정도 사거리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권에 넣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ICBM이 2단 분리까지 제대로 이루어졌고 2단 분리 후 정상 비행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화성 17형이 2020년 10월 처음 공개된 이후 이번과 같은 성능을 보여준 건 처음입니다. 다만 대기권 재진입 성공 여부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이 화성 17형 완성에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추가 핵실험 등을 통해 미국을 겨냥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늘 화성 17형으로 보이는 ICBM이 어느 정도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에 따라서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추가 핵실험 또는 오늘 이제 화성 17로 추정되는 신형 ICBM을 정상각도로 재발사를 해서 미국을 계속 압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찾아 미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미한 간 합의한 대북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적극 이행하며 미한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라며 미국과 국제사회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 규탄과 제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측 북핵 수석 대표인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이날 미국 측 북핵 수석 대표인 성김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 일본 측 북핵 수석 대표인 후나코시 다케이로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장과 각각 유선 협의를 갖고 북한의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전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하루 만에 ICBM을 발사해 영내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ICBM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대해 안보리가 단합해 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와 함께 폴 럭해머라 미한연합사령관과 김승겸 한국합참의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공조회의를 열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면서 북한의 어떤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고 합참은 전했습니다. 북한이 보름 만에 ICBM을 재발사한 것은 미한일 공조 강화에 반발하는 동시에 과거 실패를 만회하고 자신들이 공언한 핵 보유국 지위를 공고화하려는 다목적 포석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확장 억제 강화를 약속한 최근 미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반발해 17일 발표한 담화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최 외무상은 담화에서 미국이 확장 억제력 제공 강화에 집념하면 할수록 그에 정비례해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고 위협했고 북한은 담화 발표 1시간 40분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해상으로 쐈습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학부 교수입니다.
확장 억제라는 것은 결국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술핵이라든지 다양한 전력들을 한반도에 전개해서 북한의 위협을 막아주겠다는 거잖아요. 바로 여기에서 이제 오늘 북한이 ICBM을 쐈다는 얘기는 미군이 한반도에 전개하거나 일본에 전개할 수 있는 확장 억제를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북한은 지난 3일까지 화성 17형을 여러 차례 발사했지만 대체로 실패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길이 22m에서 24m로 추정되는 화성 17형은 세계 최장 괴물 ICBM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핵탄두 두세 개가 들어가는 다탄두 탑재 형상으로 개발돼 목표 상공에서 탄두가 분리되면 미국의 워싱턴과 뉴욕을 동시에 공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미한 이래 확장 억제 강화에 대한 대응 차원이면서도 화성 17형 완성을 위한 기술적 수요를 동시에 충족시키려는 의도라고 풀이했습니다.
B-1B가 일본 기지에 전개돼가지고 여러 가지 훈련을 한 것은 역시 확장 억제의 일환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하는 차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어떤 군사 기술적, 특히 ICBM의 기술력을 높이고 또 검증하기 위한 목적도 같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기술력도 높이고 정치적 효과도 극대화하는 그런 형태의 도발을 계속 이어갈 겁니다.
북한이 최근 미중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ICBM 도발에 나선 것은 중국이 북한을 두둔한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대면 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합리적 우려를 거론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15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선 북핵 문제에 대해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면서도 한국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가길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미국으로부터의 안보 위협 때문이라는 북한 측 주장을 두둔하고 현재 고조된 한반도 긴장에 대해서도 북한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식의 취지로 말한 겁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북한 문제를 얘기했음에도 시 주석이 입다물고 있었다라는 거는 결국 북한 니네 마음대로 해라 라는 거 그 한 발 더 나가서 그린라이트를 준 거죠. 바로 ICBM을 쏴버리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당연히 북한의 책임이긴 한데 이런 환경에 사실상 그런 판을 깔아준 건 중국이죠.
북한은 이번 ICBM 발사를 포함해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35차례 쏘았고 순항미사일을 3차례 발사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8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해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 필승사격장에서 북한 이동식 발사대 모의 표적을 정밀 유도폭탄으로 타격하는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이 F-35A를 동원한 이동식 발사대 타격 훈련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훈련은 첨단 스텔스 기능을 보유한 F-35A가 적에게 탐지되지 않고 목표물에 은밀히 접근해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능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공군의 F-35A 4대와 미 공군의 F-16 전투기 4대가 참가한 가운데 연합 공격 편대군 비행도 함께했습니다. 미한은 이번 이동식 발사대 타격 훈련과 연합 공격 편대군 비행을 통해 북한의 ICBM 등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는 동맹의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합참은 밝혔습니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이 영내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미 국방부가 지적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 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여전히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정을 해치고 있다며 북한이 이를 지속할 경우 영내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가 이 지역의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 잡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여전히 강력하다며 미국은 세계 모든 곳, 특히 동북아 지역 내 동맹과 파트너들과 항상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ur commitment remains strong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싱 부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도록 촉구하고 있다며 그들이 발사를 멈출지에 대해서는 북한에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앞서 북한은 한반도 시각으로 17일 오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9일 이후 8일 만입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약 60회 이상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모욕이 될 것이라고 국제원자력기구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협상에 나오도록 국제사회가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라 홀게이트 국제원자력기구 IAEA 주재 미국 대사는 16일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정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홀게이트 대사는 이날 IAEA 정기이사회 북한 관련 논의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난 9월 발표된 IAEA의 북한 핵검증 관련 보고서에서 핵분열성 물질 생산과 관련된 핵심 시설이 계속 가동되고 있다는 징후와 북한이 핵실험장의 갱도와 기반시설 재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IAEA 사무총장이 보고한 이러한 발전은 심각하고 점증하는 국제적 우려의 원인이라면서 금세기에 핵실험을 한 나라는 북한뿐이며 새로운 핵실험은 비확산 체제에 대한 비난받아 마땅한 모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홀게이트 대사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국제사회는 신속하고 보편적으로 이를 규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무총장 보고서에서 기술된 북한의 활동들은 지난 9월 9일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사용에 관한 핵무력 정책을 채택한 것과 이 법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만들고 선비핵화는 없을 것이라는 북한 정권의 주장 등 걱정스러운 진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국내법도 불법 핵무기 프로그램을 정상화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홀게이트 대사는 또 북한은 올해 들어 60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전례 없는 수의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고 이 중 7차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관련됐다며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고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의 파트너 및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인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외교를 모색하고 있으며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밝혔지만 북한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지금 우리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미국과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크고 단합된 목소리로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모든 의무를 완전히 준수해야 하며 우리는 모든 회원국이 관련 제재 체제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핵 확산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진전을 감시하기 위한 사무총장과 IAEA의 지속적인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IAEA의 재개 준비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EU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활동이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고 국제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핵실험을 해서는 안 되며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할 것을 매우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취한 불법적인 행동은 핵확산 금지 조약에 따른 핵무기 보유국 지위 또는 그 어떤 특별한 지위도 부여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EU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시험을 자제하고 모든 종류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완전한 유예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핵무기 국가로서 핵확산 금지 조약에 따른 의무와 IAEA의 포괄적인 안전 이행 조치를 완전히 준수하고 추가 의정서를 이행하며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유는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확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단합하고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는 모든 유엔 회원국, 특히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고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 물품 또는 정보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유는 북한이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한 조치를 위해 모든 관련 당사국들과 의미 있는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AEA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16일부터 3일간 이사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16일 개막 연설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 장소로 지목된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주변에서 활동 징후를 계속 목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2003년 NPT를 탈퇴하고 이후 2009년 IAEA의 안전조치 활동을 거부했으며 이에 따라 북한 핵시설에 대한 현장 검증 활동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IAEA는 현재 위성사진과 공개된 정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북한의 핵활동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미일 연합훈련인 킨소드에 참가해 신속 급유 훈련을 했다고 주일 미군이 밝혔습니다. B-1B 랜서는 이달 초에도 일본 자위대와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일 미군은 미공군 제37 원정폭격대 소속 B-1B 랜서 2대가 미일 연합훈련인 킨소드 23회에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일 미군 공보실은 17일 VOE에 보낸 이메일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면서 B-1B 랜서가 이번 훈련 중 신속하게 재급유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능력을 연습하는 핫빛 급유 훈련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핫빛 급유는 항공기가 활주로에 내린 뒤 엔진을 끄지 않고 재급유하는 것으로 군용기가 지상에서 머무는 시간을 줄여 신속한 작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주일미군 공보실은 B-1B 폭격기들은 일본, 호주, 영국, 캐나다, 미국에서 온 총 370대가 넘는 항공기 중 일부로 동맹국과 상호 운영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집단적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일미군 공보실은 우리는 공동의 가치를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일본 자위대 동료들, 영내 다른 동맹 파트너들과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을 계속 향상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B-1B 랜서는 이례적으로 최근 2주 사이 일본 자위대와 두 차례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앞서 주일미군은 지난 5일 보도자료에서 B-1B 랜서 폭격기와 F-16 전투기가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와 공동훈련을 수행하며 양국의 상호 운용성을 입증하고 억제력을 과시했다고 밝혔습니다. B-1B는 같은 날 한반도에도 전개해 미한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도 참가했습니다. 주일미군 공보실은 B-1B 랜서를 한국에도 배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항상 동맹 파트너와 함께 계속 협력하고 관계를 구축할 기회를 찾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16일 보도자료에서 사우스 다코타주 엘스워스 공군기지 제37 원정폭격비행대대 소속 B-1B 랜서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일본 미사와 공군기지로 전진 배치돼 폭격기 기동부대 임무를 지원하는 핫빛 급유 훈련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B-52, B-2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 중 하나인 B-1B는 최대 60톤의 폭탄을 싣고 비행할 수 있으며 스텔스 기능을 갖춰 10km 밖에서도 적의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습니다.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B는 북한이 두려워하는 미 공군의 장거리 전략폭격기로 최대 속도가 마하 1.25에 이르러 괌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이면 도착해 작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 공군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여전히 괌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시간이면 한반도에 도착할 수 있는 위치에서 한 달 가까이 출격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찰기는 이번 주에만 두 차례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괌 앤더슨 공군기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17일적 위성사진에 B-1B 랜서 전략폭격기가 포착됐습니다. 이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B-1B 랜서 두 대가 활주로와 유도로 사이에 야외 계류장 두 곳에 세워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폭격기 동체가 계류장 바닥에 놓인 다른 물체와 겹치면서 전체적인 B-1B 외형 식별은 불가능하지만 B-1B 특유의 긴 앞부분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또 이곳은 지난 6월과 10월 B-1B가 출격 대기하던 지점인 만큼 해당 기체는 모두 B-1B 랜서로 추정됩니다. 앞서 미 공군은 지난달 18일과 19일 B-1B 랜서 각각 두 대를 괌에 전진 배치한 바 있습니다. 이후 B-1B 랜서 두 대는 한반도 시각 5일 한국과 미군의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참여했으며 이후 일본 항공자위대의 전투기와도 공동훈련을 수행했습니다. 또 미 태평양 공군은 16일 B-1B 랜서 두 대가 핫핏 급유 훈련을 위해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일본 미사와 공군기지로 전진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핫핏 급유란 엔진을 끄지 않고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기술로 B-1B 랜서 두 대는 이 훈련을 위해 미사와 공군기지에 착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발견된 두 대가 전날 미사와 공군기지에서 실시된 훈련에 참가한 기체와 같은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같은 기체라면 일본에서 훈련을 끝낸 B-1B 랜서가 다시 괌으로 복귀한 상태에서 위성사진에 포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같은 기체가 아니라면 최초 괌에 배치된 B-1B 랜서 4대 중 2대가 여전히 괌에서 출격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17일 일본 미사와 공군기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선 B-1B 랜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랜서 폭격기는 미 공군의 3대 장거리 전략 폭격기 중 하나로 최대 속도가 마하 1.25에 달해 괌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이면 도착해 작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또 최대 60톤의 폭탄을 싣고 적진 상공을 비행할 수 있으며 스텔스 기능을 갖춰 10km 밖에서도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미국의 주요 전략 자산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B-1B 랜서는 지난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 북한의 동해상 국제 공역을 비행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반도 상공에서 미국 정찰기가 연일 동선을 노출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군용기 추적 트위터 계정인 오셔너 등에 따르면 미 공군 정찰기인 RC-135B 리벳 조인트는 한반도 시각 15일과 17일 한국 상공에서 포착됐습니다. 15일엔 한국 서울과 경기도 일대를 선회 비행했으며 17일엔 경기도 수원 상공에서 한국 서해 상공을 비행하는 항적을 남겼습니다. 리벳 조인트는 수백 킬로미터 밖에 떨어진 전자 정보와 통신 정보를 수집하고 발신지를 추적할 수 있는 정찰기로 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전후해 한반도 일대에서 포착되었습니다. 앞서 북한은 한반도 시각 17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리기 위해 여성과 소녀에 대한 인권유린 등 특정 사안에 집중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2,500만 북한 주민들이 처한 상황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과의 관여의 필요성도 제기하며 대화를 모색하면서도 날카로운 비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현재 대북 지원의 어려움은 제재 때문이 아니라 북한의 국경 봉쇄에서 비롯된 것이란 점도 지적했습니다. 지난 8월 임기를 시작한 살몬 보고관을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새롭게 취임하셨습니다. 지난 18년간 다수의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들이 북한의 인권유린과 반인도 범죄를 기록하고 규탄했지만 북한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임기 중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책임 규명을 꼽으면서 북한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특별재판소 설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거 누구도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요. 어떻게 구체적인 진전을 낼 계획이십니까?
This is a very difficult question. You know, I could share with you that I think that accountability is a critical element for achieving.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선 책임 규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에는 사법적 대응과 비사법적 대응이 있습니다. 질문에서 여러 부분을 지적했지만 나는 임기를 시작하는 이때 책임 규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사법권, 각국의 국내 법원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아무리 어려워도 안보리를 통해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별법정을 구성하거나 유엔총회가 유사한 절차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증거를 수집하려는 건데요. 비사법적 책임 규명으로는 진실 보상 기억 보존의 절차가 있습니다. 나는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 혼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역할은 새로운 상승 효과를 내는 촉매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유엔을 통한 집단 행동이 필요하지만 시민사회단체, 학계 각국 정부들의 역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자행한 인권 유린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데 가장 큰 진전을 낼 수 있는 한 가지 요인은 무엇일까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혼자서 할 수는 없다고 하셨는데요.
I think that for instance trying to focus on some specific issues could be a very good way to increase awareness but also to
예를 들어 몇 가지 특정한 문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을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이고 향후 반인도 범죄로 규정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기억 보존 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여성과 소녀의 인권에 집중하면서 그들의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반인도 범죄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책임 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없다는 데 대해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2,500만 주민이 처한 상황을 잊는 것이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살몬 보고관께서는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북한 정부와 대화가 부족한 점이라면서 북한 정부와의 대화를 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인권 전문가들은 특별 보고관이 북한 정부와의 대화 기회를 얻기 위해 북한의 유화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I think that we need to follow the two tracks approach. It means not to forget accountability, and we started this interview talking about.
관여와 책임 규명을 병행하는 투트랙 접근을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책임 규명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이야기했듯이, 동시에 북한과의 관여 시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접근법을 동시에 추진하는 데 있어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여와 책임 규명은 서로 보완적이어야 합니다. 현재로서 투트랙 접근법 추진이 매우 어렵겠지만 나는 피해자와 북한 주민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연대와 대화의 공간을 넓히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면서도 날카로운 비판을 가할 자신이 있습니까?
Yeah, I'm totally for this way, for this methodology. And I really think that we need to
그렇습니다. 나는 이런 방법론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우리가 관여와 책임 규명을 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루주키 다르스만 전 특별보고관은 2015년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수감자들이 수용소에서 풀려나려면 광신적 종교 집단과 같은 지도체제가 완전히 해체되는 방법밖에 없으며 이것은 김 씨 가족이 실질적으로 추방되고 제거돼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될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Well, you know, these kind of ideas had been mentioned not only by previous rapporteur,
다르스만 전 보고관 외에도 비티 문타문 전 보고관이 민주화가 없이는 인권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고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도 관련 언급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호야 퀸타나 전 보고관은 임기 말에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정권의 행동을 바꿀 방안이 없는 듯하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나의 임무는 북한 정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인권에 집중하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인권을 논의할 때 정권을 바꾸는 것뿐 아니라 상황을 개선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증거를 수집해 책임을 규명하고 상황 개선을 위해 정권을 포함해 모든 개입 가능한 여지를 찾는 것인데요. 나는 북한 정권을 바꾸기 위한 특사가 아닙니다. 인권을 이야기하고 권리를 증진하며 북한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달성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나의 역할입니다.
한국이 최근 유엔 인권이사국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퀸타나 전 보고관과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은 VOA에 전임 문재인 정부의 인권 기조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죠. 동의하십니까?
I don't think we can point to one element. You know, the elections of council membership is a very
한 가지 요소만 지적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인권 이사국 선거는 여러 의자를 가진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죠. 나는 한국에서 정부 당국자들과 만나 인권 정책 일관성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한 가지 현안이 인권이사회에서 벌어진 일의 주된 요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 관련 일부 비정부기구들의 활동을 제한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소위 대북전단금지법도 인권운동가들과 야권 정치 지도자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했다고 소개했죠. 셀몬 보고관님은 한국 정부의 이런 접근법을 어떻게 보십니까?
I think that freedom of expression is very important and also the work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ccording to
표현의 자유가 매우 중요하고 국제 인권 기준에 따른 시민 사회 단체의 활동도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국경의 안보 문제도 매우 중요하고 국제 인권법에서도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꼭 한국 정부뿐 아니라 그 어떤 정부도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일부 제한하려 한다면 필요성, 비례성 등이 매우 명확하게 제시돼야 합니다. 이 문제는 현재 한국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가 인권 기준을 따라 적절히 대응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은 여기까지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유가족과 서한을 주고받으셨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에게 어떤 도움을 주실 예정입니까?
You know, it's true. Not only letters. When I was in Seoul, I had the opportunity to meet with Mr. Lee's brother.
저는 서한을 주고받았을 뿐 아니라 서울 방문 당시 이대준 씨의 형을 만났습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 공방이 있는데 가족에게 영향을 줍니다. 유가족은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고 한국 법원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나는 유가족의 입장에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그들의 감정을 느꼈죠. 모든 것을 공개할 순 없지만 그들과 매우 가깝게 느껴집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인권 상황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This is again a very difficult, very complex issue, but I'm personally convinced. And I think that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인권과 안보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는 데 대해 나는 강력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관성을 더욱 명확히 발전시켜 앞으로 보고서에 담을 계획입니다. 분명한 것은 국제 고립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적절한 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더욱 창의적으로 외연을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하고 인권과 안보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퀸타나 전 보고관의 말에 크게 공감하는데 평화와 군축을 협상할 때도 인권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퀸타나 전 보고관은 대북 제재가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악화시킨다며 제재 완화 필요성을 여러 번 밝혔습니다. 인도주의적 면제 절차는 이미 마련돼 있는데요. 같은 의견이십니까?
We have definitely space for humanitarian aid and You know, the difficulties around humanitarian aid at the moment.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만이 아니라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하지 않고 심지어 유엔과 인도주의 단체에도 국경을 닫았기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가장 먼저 취할 조치는 북한에 대해 국경을 열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차별 없는 접근 등 매우 공정한 국제 협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안들은 차후에 논의할 부분입니다.
미한일 정상이 최근 공동성명에서 납북자와 한국인 억류자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I welcome, you know, a lot this trilateral summit, this conclusion. It is a
네, 환영합니다. 인권을 전면에 내세우는 매우 좋은 사례인데요. 우리는 북한의 다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안보와 무기, 미사일만 논의할 수는 없습니다. 새 정상이 납북자들과 한국인 억류자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건 매우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5년째 공석으로 남아있는 데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I think that having a U.S. envoy in this issue would be a strong signal.
미국 북한인권특사가 임명되면 북한, 아시아, 국제사회 전체에 매우 강력한 신호를 보낼 겁니다. 북한을 논의할 때 인권을 빼놓을 수 없다는 강력한 신호이죠. 한국도 최근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하고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하국에 복귀했는데요. 인권 특사들은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으로부터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 방안 등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이 실종된 한국 전쟁 국군포로 두 명의 정보를 북한에 요청했습니다. 관련 단체들은 유엔이 국군포로에 대한 질의서를 북한에 보낸 것은 처음이라며 반겼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이 국군포로 두 명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질의서를 북한 정부에 보냈습니다. 한국의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과 6.25 국군포로 가족회 등은 17일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의 아우아 발데 의장이 북한에 질의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단체들의 서한을 통해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단체들은 앞서 북한에서 실종된 국군포로 황금만 씨와 한만택 씨의 생사 확인 등 강제 실종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이 그룹에 제출했었습니다. 단체들이 공개한 서한에 따르면 강제 실종 실무그룹은 지난 9월 열린 제128차 정례회의에서 이들 개인의 생사와 행방을 명확히 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희망을 표명하면서 이 사건을 북한 정부에 발송하기로 결정했다고 발대 의장은 확인했습니다. 유엔에 제출된 진정서와 단체들에 따르면 1926년생인 황금만 씨는 한국전쟁 때 포로로 북한에 끌려가 귀환하지 못한 채 함경북도 온성에서 살았습니다. 이후 1976년 보위부의 간첩 혐의로 체포된 뒤 혐의를 부인하다 수성교화소로도 알려진 청진 25호 관리소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32년생인 한만택 씨는 함경북도 무산 광산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다 2004년 한국으로 가기 위해 탈북한 뒤 중국 공안에 체포돼 이듬해 북송됐습니다. 한 씨는 이후 다시 탈북을 시도하다 북한 당국에 체포돼 18호 북창관리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씨의 한국 내 가족은 특히 한 씨가 중국에서 체포될 당시 한국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 끝에 패소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17일 BOA에 한 씨는 1912년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며 하지만 북한 당국이 이를 확인하거나 유해를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강제실종 상태가 계속 중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신법률분석관은 특히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이 국군포로와 관련한 질의서를 북한 당국에 보낸 건 이번이 사상 처음이라며 이번 질의서를 계기로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국군포로 문제에 더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서 그 WGEID에서도 그 개별 사건을 대해서도 이제 그 강제실종을 다룰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국제사회의 관심이 좀 넓어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걸 기회로 삼아서 우리 정부가 더 열심히 이제 국제사회에서 국군포로 문제를 공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국가의 책무로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럼 외교적 노력을 다 하라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제 우리 정부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단순히 이제 WGI 선언을 이걸 이제 선언 보내는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물고 늘어져야죠.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한국 전쟁 정전 당시 8만 2천 명의 국군 포로가 실종됐고 이 가운데 5만에서 7만 명 정도가 포로로 억류된 채 한국에 복귀하지 못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복귀하지 못한 국군 포로들은 북한에서 적대계층으로 분류돼 광산에서 강제 노역을 하며 심한 인권 침해에 시달렸다고 보고서는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물망초의 박선영 이사장은 지난 9월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자유이즘인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총회에 참석해 국군 포로 문제는 국제법 위반으로 국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었습니다.
70년이 넘도록 억류하고 있는 것은 제네바 협약과 로마 협약 위반입니다.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해서 이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한 분이라도 우리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국제법을 실현한다는 명분으로 이분들을 모셔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유엔총회는 특히 지난해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에서 송환되지 않은 전쟁포로들과 그 후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혐의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국군포로에 대한 우려를 처음으로 명시했었습니다. 이 표현은 제7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16일 채택한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에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탈북 국군포로 3명을 최초로 초청하는 등 이 사안에 과거보다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던 올해 94살의 유영복 씨는 VOA에 늦게나마 국군포로 문제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며 북한 정권의 비인도적 만행에 대해 끝까지 문제를 제기해 사과라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인 미국도 책임을 갖고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휴전된 지가 여러 해 72년이 됐지만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좀 더 강력하게 솔직히 말해서 그때 휴전협정에는 우리 한국 정부는 주도적으로 역할을 못하지 않았어요. 그 연합정부에서 미국이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끝까지 이 문제를 미국에서는 좀 더 그 관심 가지고 국제사회에도 여론을 환기시키고 해결 방도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싶죠.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함남은 오전부터 함북은 저녁에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9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1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도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 남북도는 오전 오후 흐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4도, 낮 최고기온은 15도 예상됩니다. 남포는 5도에서 15도, 양덕은 2도에서 13도, 신의주는 4도에서 12도, 구성은 2도에서 13도의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오후 흐리겠습니다. 중강은 영하 4도에서 9도, 강계는 영하 2도에서 12도, 희천은 1도에서 13도의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구름 많이 끼고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해주 7도에서 15도, 개성 4도에서 17도, 사리원 5도에서 15도, 신계 3도에서 16도의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오후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원산은 7도에서 14도, 신포 6도에서 13도, 장전 9도에서 16도, 평강 1도에서 14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오전 오후 흐리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4도, 낮 13도, 장지는 영하 4도에서 6도, 청지는 3도에서 10도, 김책은 5도에서 15도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오전 오후 흐리겠습니다. 해산 영하 5도에서 9도, 김형권 영하 5도에서 5도, 삼지연 영하 5도에서 4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오전 오후 흐리고 한때 비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 0.5에서 1.5m로 일겠고 동해 북부 먼바다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오후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 먼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11월 19일 토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박승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여러 측면이 있다고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비록 양국 관계는 주로 경쟁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할 때 중국과의 협력을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에는 적대적인 요인들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말했듯이 중국은 자국 내에서 더욱 억압적이며 해외에서는 도발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미 법무부가 13명의 중국인들이 미국에서 범죄 활동을 했다고 밝혔듯이 비자유주의적인 질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중국의 한 정보통신기업에 대한 미국의 형사기소를 방해하려는 중국 정보부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목격자와 재판 관련 기밀 정보를 훔치기 위해 미국 사법당국 직원에게 뇌물을 주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메리 갈랜드 미 법무부 장관은 이는 중국 정보당국이 중국 기업을 보호하고 미국 사법제도를 훼손하기 위한 무모한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미 법무부가 3명의 중국 정보 관리와 다른 중국인들을 기소한 사건입니다. 그들은 미국의 기술과 장비를 조달하고 중국 정부 입장을 어렵게 만들 미국 내 시위를 막기 위해 가짜 중국 기관을 통해 10년 동안 이런 일을 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미 법무부가 중국 공산당을 위해 일하는 7명을 기소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미국에 사는 한 사람을 중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몇 년 동안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 시도는 중국에서 탈출한 사람들을 다시 중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것으로 여우사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탈출한 많은 사람들은 중국을 비판해왔습니다. 갈랜드 법무장관은 이 사건들이 보여주듯이 중국 당국은 미국에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방해하고 그 권리를 보호하는 우리의 사법제도를 약화시키려고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갈랜드 법무장관은 법무부는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어떤 외국 세력의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 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뷰어의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다고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18일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날 오전 10시 15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 ICBM 한 발을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비행거리는 약 1000km, 고도는 약 6100km, 속도는 약 마하 22로 탐지됐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김승겸 합참의장과 폴 라케모라 한미연합사령관이 상황을 긴밀히 공유했으며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방위 태세를 더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18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레드 프라이스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북한의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인접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나아가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위협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불안정한 미사일 시험 발사에 필요한 기술과 물자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언급하며 이번 행동은 모든 국가가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한편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참여하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18일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박진 장관이 이날 오후 하야시 외무상과 통화를 갖고 북한 ICBM 발사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외무장관은 올해 전례 없는 빈도와 방식의 도발을 감행해온 북한이 또다시 ICBM을 발사해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탁착탄시킨 것은 양국뿐 아니라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이 거듭될수록 한미일 안보 협력은 더 강화된다고 밝히며 이는 북한 스스로의 안보를 저해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조속히 모든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로 촉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18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태국 방콕에서 미국은 자랑스러운 태평양의 힘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이 인도태평양에 지속적인 경제적 결속을 하고 있고 이는 몇 년이 아니라 수십 년 그리고 여러 세대에 걸쳐 보여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에서 미국보다 더 좋은 경제적 파트너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해리스 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에 잠시 연설 시작을 미루고 일본과 한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뻔뻔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또 영내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고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킨다며 북한의 불법적인 추가 불안정 행위를 멈추도록 우리는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을 대신해 나는 인도태평양 동맹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은 중국 정부가 미국 도시에 비밀경찰서를 설치한 데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레이 국장은 17일 미 상원 국토안보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닉 스콧 공화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우리는 그 경찰서들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한 FBI의 수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길 거부했습니다. 또 중국 경찰이 적절한 조율 없이 뉴욕에 경찰서를 세울 것이란 생각은 어처구니 없는 것이라며 이는 주권을 침해하고 사법 기준과 법 집행 협력 절차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레이 국장은 중국 경찰서들이 미국 법을 위반했는지 묻는 질문엔 법적 측면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지난 9월 보고서에서 중국이 뉴욕 등 전 세계 주요 도시에 수십 개의 비밀경찰서를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경찰서들은 해외로 도주한 중국인들의 귀국을 압박하는 한편 중국 공산당의 체제 선전 활동과도 연계돼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18일 이란의 미신고 핵시설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35개 이사국은 이날 이란 내 3곳에서 발견된 우라늄 조사와 관련해 이란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26개국이 찬성표를 얻어 통과됐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이 작성한 결의안 초안에는 이란이 우라늄 입자의 출처에 관해 설명하고 보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모든 답변을 제공하는 것은 필수적이고 시급한 문제라고 명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5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